이 시대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참 어렵지요. 요즘 좀 텔레비전 뉴스 보기가 좀 두렵잖아요. 교회가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참 안타깝고 또 부끄럽고 또 수치스럽기도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언제나 항상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사랑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아야 해요. 결코 경쟁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쟁의 시선으로, 경쟁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뜬금없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여러분, 누가 큰지 뭐 중요해요? 뭐가 그리 중요한가요? 누가 크냐?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진 않은데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제자들은 분명히 그것이 중요한 모양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이에요. 치열한 그 경쟁의 구도 속에서 힘겹게 싸워가고 있는 것이 우리예요. 그 경쟁에서 잠시 잠깐만 마음을 내려놓으면 뒤처지기가 일쑤예요. 아니, 완전히 잊혀지기가 일쑤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둥바둥 거기서 경쟁에서 뒤밀리지 않으려고 정말 애쓰고 노력하며 달려갑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 그 경쟁에서 뒤처지죠. 뒤처지기도 하고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은 주자를 바꾸죠. 다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주자를 바꿔서 또다시 경쟁의 구조 속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죠. 사진 보죠. 예. 지금 우리의 현실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맨 밑바닥에서 실패한 인생, 좌절된 인생, 그냥 뒤처진 인생으로 낙오가 되어서 있는 거고요. 중간은 아둥바둥 버텨내려고 나름대로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정말 견뎌내려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긴 경쟁에서 승리한 소수의 몇 사람. 결국은 이 그림을 보면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소수의 몇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다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 참 세상은 불공평한 것 같아요. 어쩌면 이것이 이 구조 속에서, 그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내고 있고 견뎌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요?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누가 크냐 중요합니까? 누가 크냐? 여러분, 누가 크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예. 누가 크냐? 경쟁에서 누가 이겼느냐? 이런 판가름의 속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기쁨입니까? 여러분, 내가 천국에서 누가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천국에 들어간 자체가 영광 아닙니까?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참 놀랍게도 제자들의 궁금한 것은 무엇이냐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이니까 얘기해요. 여러분 누가 크냐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도 누가 크냐의 문제로 자리다툼의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에요. 예, 딴 교회 얘기예요. 예. 교회 안에도 자리다툼, 누가 크냐의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자리다툼이 일어나요. 아, 수많은 경쟁이 일어나죠. 밀리면 기분 나빠하고, 밀리면 마음의 상처를 입고, 밀리면 마음의 낙심이 되고, 또 이기면 이긴 자의 영광 속에 뭔가 이렇게 힘을 가지려고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때부터 교회는 천국 같은 곳이어야 맞는데 천국 같은 곳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경쟁을 주는 곳이 되는 거죠. 서로 밀어내야만 되고 서로 대적해야 되고 하는 곳이 되는 아주 이상한 현상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피택자 훈련 중에 다른 교회를 탐방하는 교회 탐방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택자 훈련을 봤는데 제가 꼭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좀 신선한 도전과 신선한 자극과 신선한 충격을 받자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오늘 또 한 팀이 이제 교회 탐방을 떠나고 다음 주도 한 팀이 교회 탐방을 떠납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 이제 휴가가 시작되는데 그러면 다음 주도 휴가인데 제가 그 팀들하고 같이 교회 탐방을 갑니다. 예, 교회 탐방을 가는데요. 함께 가서 좀 보고 또 배우려고 합니다. 가기 전에 제가 그 탐방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립니다. 우리가 훈련하는 중에 기 교회를 방문해서 기 교회를 탐방하고 저희들이 큰 배움을 받고자 가고자 합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다들 이야기는 하세요. 허락은 해주시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요 얘기예요. 목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 질문을 하는지 아세요? 대개의 경우 교인들이 다른 교회를 탐방하고 나면 없었던 불평이 생겨요. 없었던 불평이요. 뭐냐면 아, 이 교회는 이런 것도 좋은데 이 교회는 이런 시설도 좋은데 이 교회는 이런 것도 잘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안 해? 왜 우리 교회는 없어?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못해? 이런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단번에 얘기하기를 목사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참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이야기해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경쟁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가 뭐냐면 신선한 자극을 받자는 거예요. 신선한 도전을 한번 받자는 거예요. 신선한 한번 충격을 받자는 거예요. 야, 우리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다른 교회 가보니까 아, 틀리고 있구나.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그럼 고치면 돼요. 우리가 좀 혹시 잘 못하고 있으면 배우면 돼요. 또 도전 받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충분히 여러분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다 갖출 수는 없어요. 모자랄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가서 배우면 돼요. 고칠 것은 고치면 돼요. 도전 받을 것은 도전 받으면 돼요. 그래서 고치면 돼요. 좀 더 개선하면 돼요. 좀 더 나은 모습을 가지면 돼요. 그러면 더 좋은 모습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 교회, 양정교회도요, 자랑할 것이 참 많은 교회예요. 양정교회도 탐방만 오면 할 얘기가 많은데 탐방을 안 와서 그렇지. 탐방을 안 와서 그렇지. 탐방만 오면 정말 할 얘기가 너무 많거든요. 교회에 자랑할 것, 교회의 프로그램, 교육교회에 대한 이야기, 다음 세대에 대한 미래의 비전,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예. 근데 안 와서 그렇지. 여러분, 교회끼리 누가 크냐 하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할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은근히 교회끼리도 경쟁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탐방을 가면요, 긴장을 해요. 목사님들이 긴장을 하고요, 교인들이 긴장을 해요. 은근히 경쟁을 해요. 그 경쟁 심리가 있어요. 여러분, 큰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요,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작은 교회 성도들을 우습게 생각해요. 작은 교회 성도들을 굉장히 우습게 생각해요. 참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천국에서 큰 자를 정하라면, 여러분, 저는 큰 교회 교인보다 작은 교회 교인이 더 큰 자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작은 교회 교인들은요, 전폭적으로 헌신해요. 재정적 헌신을 하죠. 시간적 헌신을 하죠. 몸으로 헌신하죠. 모든 걸 헌신해요. 그런데 큰 교회 교인들 보세요. 대형교회 교인들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거 만족해요. 봉사할 줄 몰라요. 여러분, 그렇다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따지고 보면 누가 큰 자입니까? 저는요, 작은 교회, 정말 힘들지만 어렵지만 정말 그 어려운 개척교회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묵묵히 충성하는 성도가 진짜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생각해요. 물론 주님은 그것을 큰 자 작은 자 나누진 않겠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진짜 큰 자라고 생각하면 작은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큰 자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렇게 질문이 나올 때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중심에 세워놓고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얘기해요. 너희가 돌이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내적인 마음 가운데, 내적인 공간 안에 바로 이 경쟁 심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충분히 예수님 생각 속에 간파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어린 아이들을 가운데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대치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가 크냐 질문했는데 어린 아이들과 같이 대치 아니하면으로 답변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엊그제 고 이준현 명예 집사님의 장례식을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하관 예배를 드리는데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젖었는데요. 옷이 많이 젖었어요. 근데 그 장례를 이제 하관 예배를 집례하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면,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라면, 이 세상이 끝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질문했습니다. 만약 이 여러분들, 만약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면, 그래서 이 세상이 끝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 질문을 드렸어요.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의도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세상은 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너무 잔인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 이준현 집사님은 홀로, 너무 일찍 홀로 되셨어요. 그리고 그 홀로 된 몸으로 두 자녀를 삭바느질 하면서 키워냈어요. 그 옛날 여인이 혼자서 두 아들 키워낸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얼마나 힘겨움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애잔한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세월 하루하루가 고단한 인생이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참 이상하리만큼 그 두 아들을 그렇게 힘겹게 키웠는데 이제 좀 살만하다 할 때 너무 이른 나이에 병이 찾아왔어요. 치매가 찾아왔어요. 기억력이 상실하고 몸이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사랑하는 이들을 다 기억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이들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요. 이렇게 병원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내내 외롭게 지내다가 죽음의 순간을 맞이했어요. 이것이 인생이라면 여러분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요? 너무 잔인한 것이 인생이잖아요. 어떻게 그 인생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만 고 이준현 명예 집사님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살다가 오늘 이 순간을 맞이했기에 결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 본향의 삶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유가족들에게 그 이야기를 드렸어요. 세상은 불공평하지만, 세상은 잔인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고 싸워 이겨야 될 이유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저 천국 본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어쩌면 발로 펑 차가지고 아무 소용없는 것 같고, 요즘 시대가 가운데 교회 다니는 게 뭐 그렇게 큰 의미겠는가, 세상에 지탄을 받고 교회 교인들이 완전히 이미지가 실추되어서 정말 땅에 떨어져 있는 나뒹구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 뭐 그렇게 의미 있는 것인가 싶을 생각도 있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라면, 천국이 없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뭔가를 해야 합니다. 믿음을 저버리고서라도 뭔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도원의 아침 편지에 보면 아름다운 경쟁이라는 글이 있어서 잠시 옮겨옵니다. 상대방을 이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상대방이 하는 일을 소리소문 없이 도와 그가 성공하고 그의 도움을 받아 나도 함께 성공하는 것도 능력이다. 앞서가는 사람을 붙잡거나 따라잡는 경쟁이 아니라 서로 도와 각자 자기 분야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 그것이 진정 아름다운 21세기형의 경쟁이다. 와, 사실 이 저자는 경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엄밀히 말해서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상대방의 성공을 소리 없이 돕고 또 그의 도움으로 나도 함께 성공하는 것, 붙잡거나 따라잡는 경쟁이 아니라 서로 도와 각자 앞설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너무도 아름다운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경쟁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다들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작은 자일지라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와서 그도 성공하고 나도 성공하는 것, 그도 세우고 나도 세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쉽냐는 거예요. 이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이것이 참 어려워요. 나보다 누군가 더 앞서는 것을 보면 은근히 기분이 나빠요. 이 안에 괴로워요. 편치 않아요. 은근히 기분이 나쁘고 살짝 시기심과 그 질투심이 발동을 하지요. 다른 사람의 경쟁에서 실패했다고 하면 은근히 기분이 좋고, 또 성공했다 하면 은근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교회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끼리도 어느 교회가 분열이 있다, 다툼이 있다 하면 은근히 기분이 좋아요. 어느 교회가 건축을 하다가 재정 문제가 있어서 교회가 아주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면 은근히 기분 좋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지요? 우리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을까요? 스탠포드 대학의 이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가 쓴 이 트러스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트러스트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의 골자는, 바로 이 책을 좀 보면 그 힌트를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책의 내용의 골자는 뭐 신뢰도가 높은 사회가 경쟁력이 높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경쟁력이 높다라는 주장을 펼치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른 조건을 다 갖추었어도 신뢰도가 낮은 사회는 정체되고 빈곤과 혼란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지만 신뢰도가 높은 사회는 비록 외적 조건은 나쁠지라도 그런 조건들을 힘모아 극복해 나가면서 빠른 성장과 번영을 누리게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 사회의 신뢰도는 급격히 떨어져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해요. 국민이 정부를 믿지 못하고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신뢰도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뢰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아, 부끄럽지요. 부끄럽지요. 완전히 바닥에 나동댕이 쳐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린 아이와 같아서는 결코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린 아이와 같아서는 결코 경쟁에서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게 해요. 그런 구조를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에 집착을 해요? 누가 더 크느냐? 누가 더 힘이 세냐? 누가 더 실력이 있느냐? 누가 더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더 집착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재밌는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사회가 경쟁이 아닌 사랑으로 변한다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만약 우리 사회가 경쟁이 아닌 사랑으로 변한다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안타깝게도 우리 사는 시대는 모든 것을 경쟁 구도로 인식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친구, 직장, 동료들까지 모두 다 경쟁의 대상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 사이여도 한번 경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친구가 아닙니다. 경쟁자죠. 경쟁자예요. 고등학교 2학년인 제 딸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궁금해서 학교 생활은 어떤지.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야, 요즘 학생들 그 쉬는 시간에는 뭐하고 지내냐? 어떤 거 가지고 노냐? 저는 노는 걸 가지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빠 너무 무서워. 쉬는 시간에 화장실도 안 간대요. 공부하느냐고. 와, 경쟁자예요. 다 경쟁자예요. 쉬는 시간에 화장실도 안 갈 만큼 다 자리에 앉아서 책을 본다는 거예요. 와, 저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언제 끝나나, 수업 빨리 끝나지, 빨리 또 운동장 뛰어나가서 놀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다 경쟁자예요. 다 경쟁자. 친구가 아니에요. 경쟁자예요. 어느 인디언 마을에요. 참 어려운 곳이었는데, 열악한 곳이었는데, 그 인디언 마을에 백인 선생님이 오게 되었어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그 백인 선생님이 오게 되어서,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열악한 곳이다 보니까 배움의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이 백인 선생님이 그곳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죠. 숫자를 가르치고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어느 날에 어느 시점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시험을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이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당일이 되었을 때에 선생님은 이상한 행동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니까 아이들이 시험을 봐야 하는데 다들 손에 손을 잡고 둥글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묻습니다. 얘들아, 야, 시험 봐야 되는데 시험 보려면 다 떨어져서 앉아야지. 근데 왜 그렇게 앉아있어? 라고 하는데 이 인디언 이 소년 하나가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모여 앉아 공동의 지혜로 해결하라고 배웠어요. 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함께 풀어가도록 해결하도록 지혜를 배웠다는 거예요. 와, 이러면요 100점 안 맞을 사람 없겠죠. 예? 다 100점이겠죠. 다 함께 풀으니까요. 예. 100점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세상이 경쟁이 아닌 사랑의 방법으로 바뀐다면 세상은 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이, 그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허접하게 보고 우리의 어떤 신뢰도를 완전히 바닥으로 이렇게 본다고 할지라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더 낮아져야 되는 거죠. 더 낮춰서 그들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영원토록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끊임없이 감당해 줄 때, 아니 경쟁의 방법이 아니라 사랑의 방법으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하여 사랑할 때 나라는 바뀌는 거예요.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지겹게 괴롭히는 코로나 바이러스만으로도 힘든데 오랜 장마로 인하여서 수많은 분들이 이재민이 발생이 되고 수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정말 힘겨운 시대입니다. 버텨내기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요. 삶도 어렵고요. 여러 가지 편치 않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것도 염려고 걱정입니다. 자, 이런 어려운 시대일수록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힘써야 될까요? 경쟁일까요? 경쟁이요? 그래서 정말 연약한 자, 약자들을 다 짓밟고 이기면 될까요?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 다 짓밟고 우리가 승리하면 될까요? 그러면 이기는 걸까요?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일까요? 6절에 말씀해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얘기합니다. 말씀의 해답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경쟁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요? 사랑이요. 사랑.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모두가 공멸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만 괜찮은데 나만 이기면 돼. 아니요. 다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 다 실패자가 돼요. 보세요. 국민들 짓밟아 보세요. 국민들 의견 다 짓밟아 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10절 말씀해 보세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보세요. 여기 참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작은 자의 편이 누구냐면 천사들이 그의 편이 돼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이 작은 자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 우리 작은 자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작은 자를 없인 여기서는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여러분 작은 자, 힘없는 자, 연약한 자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들을 짓밟아서는 안 돼요. 그들을 괴롭혀서는 안 돼요. 그들을 짓밟고 내가 이겼다고 해서 승리를 외쳐서는 안 돼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편이 누구냐면 천사가 그의 편이 돼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간구하는 거예요. 그 작은 자를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따져서는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작은 자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강한 자입니까? 여러분들은 큰 자입니까? 아니요, 저는 작은 자예요. 툭 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작은 자예요. 날마다 실패해요. 이기는 것보다, 성공하는 것보다 실패한 게 더 많아요. 제 스토리 인가 어떤 이력서를 보면 다 실패해요. 결국 여기까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에 여기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 작은 자예요. 마치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나를 위하여 간구하듯이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이가 있기에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제가 아침 처음에 말씀을 드린 대로 농담삼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세요? 새벽마다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세요? 바로 그 얘기예요. 아무리 작은 자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청부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못난 사람도 부모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모는 그 자식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아무리 실패한 인생이라도 그 부모는 그 자녀를 자랑스럽게 여겨요. 혹시 업신여기지 마세요. 여기서 공통점은 뭐예요? 작은 자예요. 작은 자. 여기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경쟁에서 충분히 뒤처지기에 충분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작은 자는 경쟁에서 충분히 뒤처진 사람이에요. 아니, 아예 경쟁의 대상도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작은 자는 아예 경쟁의 대상으로 취급하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4절, 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구원받은 우리는 첫째 자기를 낮춰야 돼요. 더 낮춰져야 돼요. 한국 교회가 스스로 낮아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낮추시는 거예요. 완전히 낮추시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했는지 아시죠? 한국 교회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막 부흥하니까 마치 우리가 잘해서 부흥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지 않고 얼마나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교회가 여기까지 왔는지 스스로 반성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철저히 낮추셨어요. 아예 바닥까지 나뒹구르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자리예요. 가장 낮아진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성도의 역할이에요. 이긴 자로서 기세등등하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군림하고 큰 소리치고 그들을 짓밟고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교회의 모습은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가서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세워가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얘기합니다. 경쟁이 아닌 사랑의 방법으로 사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세 번 반복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 이야기,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세 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뭔가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조차도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알고 보면 우리 모두가 살 길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때, 이 힘든 때 우리 모두가 살 길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됨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지요. 오늘 본문은 이것을 아주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몇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8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9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눈을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제가 이 세 구절을 읽었는데요.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죠? 나으니라. 이 나으니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느니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는 나으니라. 손과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서 차라리 장애를 갖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려서 차라리 한눈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왜 이렇게 예수님은 무섭게 말씀하실까요? 왜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실까요? 어떤 일이 있어도 경쟁이 아닌 사랑으로 살라 말씀하는 거예요. 작은 자 무시하지 말고, 업신 여기지 말고, 서로 경쟁하지 말고 사랑으로 살아라.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녀들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를 바라지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사교육 현장에 내몹니다. 전문가에게, 소위 전문가에게 내 자녀를 맡기면 성장할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성공할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나름대로 부모는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사교육 현장에 내몹니다. 경쟁에서 뒤처질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에게 맡기면 뭔가 마음의 안심이 되고 그리고 그 전문가들이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낼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내몹니다. 좀 극성인 부모는 걸음마도 겨우 떼고 이제 막 말하기 시작하는 아이들조차도 학원에 내몹니다. 학생들이 제일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학원이고 하나는 성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녀들이 성공합니까? 그러면 자녀들이 성장합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녀의 성장은 성적에 의하여 성장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의하여 성장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녀들이 성적이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아이들을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할 때가 언제냐면 전문가에게 완전히 맡겨져서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부모와 함께 있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대화할 때 그때 성장한답니다. 그런데 대개 부모는 집에서조차도 학원 내모는 것도 부족해서 집에서조차도 뭐라 합니까? 너 공부해야지. 들어가. 지금 네가 텔레비 볼 시간이 어디 있어? 정신도 없이 들어가. 부모와 대화할 시간을 차단해버립니다.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낼 시간을 차단해버립니다. 부모와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대화하지 않습니다. 추억을 남기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성장을 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성장은 성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으로 성장합니다. 햇볕을 충분히 받고 자란 식물처럼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란 아이가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광복 75주년을 맞는 우리 민족. 어쩌면 지금까지는 경쟁에서 뒤처질까 전전긍긍하며 여기까지 달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어쩌면 끝을 모르고 여전히 달려가면 될 줄 알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우리 민족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가던 걸음을 멈추고 인생의 방향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경쟁으로 살아갈 것인가? 사랑으로 살아갈 것인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경쟁이 아닌 사랑으로 살아야 할 때를 우린 보내고 있습니다. 경쟁은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지만 사랑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부터 경쟁이 아닌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경쟁자가 아닌 예수님을 대하듯 하게 하옵소서. 힘 있는 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그들을 짓밟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시는 사랑의 영향력 안에서 서로 경쟁하지 않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햇볕을 충분히 받고 자란 식물처럼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란 아이가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있듯이 온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사랑의 방법으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우리는 지금도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무리하게 달리고 또 달립니다. 그러다가 쓰러집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경쟁자로 만들고 그 안에서 살면 고단합니다. 쉼이 없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경쟁의 종점이 어디일까를 생각해 볼 때 끝이 없어 보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경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린 경쟁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경쟁 상대가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 주님은 서로 경쟁하고 발목 잡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예수님께 대하듯 서로 섬기고 사랑하시길 부탁합니다. 이제는 경쟁이 아닌 사랑의 방법을 보여주시며 참된 평안과 힘을 누리도록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정한 성공과 행복한 삶은 나보다 남을 귀히 여기며 서로 사랑하며 살 때임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들이 경쟁할 것인가 사랑할 것인가 하는 도전 앞에 과감히 사랑을 선택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경쟁이 아닌 사랑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 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교회와 양정교회에 나아갈 비전 위에 75년 전 민족의 뼈아픈 현실에서 광복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